요한계시록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13절 말씀까지 두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4절 내용을 잠깐 보고 10장과 11장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우리가 본문을 쭉 연달아서 읽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토막토막 내서 짧게 짧게 읽다 보면 갑자기 둘째 화는 왜 나온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곱 개의 나팔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심판이 진행되었죠. 그 첫째부터 넷째까지 나팔 심판은 삶의 토대에 대한 심판들이었습니다. 뭐 땅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뭐 다른 강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심판한 것이고 넷째 나팔까지 지난 다음에 다섯째 나팔 때부터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이렇게 호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심판이 첫째 화, 여섯째 나팔 심판이 둘째 화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 심판까지가 다 지나갔고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이제 일곱째 나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4절 표현이 나오는 것은 사실 11장까지로 하나의 단락이 일단은 마무리되고 일곱째 나팔로 넘어간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일곱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뒤로 본문을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14절 말씀은 간단하게 생각을 했고요. 여지껏 나왔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지껏 계시록을 놓고 보면 10장과 11장이 사실은 한 묶음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팔 심판이 일곱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곧장 일곱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쭉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내용이 10장과 11장 두 장에 걸쳐서 아주 길고 상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이 10장과 11장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받는 세상 속에서 어떤 구원을 행하시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먼저 천상에서 벌어진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0장 내용을 보면 처음에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어서 받아먹게 합니다. 10장 맨 끝에 보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요한을 향해서 네가 이제 천하만국에 가서 다시 이 말씀을 예언하고 증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요한에게 직분을 주시는 내용으로 10장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은 앞에 나왔던 모든 심판과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10장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지껏은 심판이 전개될 때 천사가 등장하면 그 천사가 가서 심판을 했습니다. 이거는 봉인 때도 그랬고 나팔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10장에 보면 여지껏 등장했던 천사와는 다른 천사가 등장하죠. 힘센 천사가 등장해서 여지껏 심판이었는데 지금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행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쭉 읽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또 천사 나왔네 이럴 수 있지만 이거는 등장한 천사도 다르고 하는 일도 판이하게 다른데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11장 내용입니다.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장 맨 끝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요한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죠. 그럼 11장은 무슨 내용이 나와야 맞겠습니까? 요한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또 요한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 이런 내용이 나와야 맞겠죠. 그런데 11장은 요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건너뛰고요. 앞으로 말세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아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지가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장은 천상에서 벌어졌던 준비작업이라고 한다면 11장은 지상에서 실제로 미래에 벌어질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1장 내용을 보시면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죠. 맨 앞에 첫 번째 나왔던 1절, 2절에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게 맨 앞에 나오는 1절, 2절입니다. 그럼 성도들만 그러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자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두 증인과 관련된 내용이 3절부터 쭉 나와서 지금 읽은 본문까지 나오는 거죠. 두 증인과 관련된 내용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쭉 잘 설명해 놓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두 증인이 어떻게 사역할지, 두 번째는 무적행 짐승이 어떻게 두 증인을 죽일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내용을 보면 교회의 모습 그리고 직분 감당하는 두 증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서는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두 증인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고 어떻게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쭉 읽고 보면 10장, 11장 전체가 한 묶음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장 맨 끝에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한 개인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에게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들에게 가서 다시 말씀을 예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걸까 하고 보면 11장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11장에 나왔던 두 증인의 모습은 요한 개인에게는 아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사역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어렵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네가 직분 감당해야 돼, 예언해야 돼 이렇게 하신 다음에 11장에서 두 증인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 두 증인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미래에 요한이 살아야 할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들도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두 증인의 모습이 먼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을 보면 좀 중요한 특징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특징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10장과 11장 분량이 상당히 길고 내용도 상세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담고 있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을 만약에 그림으로 그려서 색깔을 칠한다면 봉인 심판 까만 색깔입니다. 일곱 번 까만 색깔 쭉 칠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팔 심판 더 새까만 색깔입니다. 그래서 더 새까만 색깔을 막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지금 10장과 11장 갑자기 하얀 색깔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조금만 귀를 기울여서 읽으면 야 여지껏 계속 새까만 색깔이었는데 계속 새까만 게 진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얀 색깔이 10장, 11장에 나오네. 이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거예요. 두드러지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말세에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심판이 주어지는가. 이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은 원래 그랬다.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 때에도 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이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 소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보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새카만 색깔을 볼 건가? 하얀 색깔을 볼 건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내용을 잘 보시면 10장도 그렇고 11장도 그렇습니다. 뭐 사람들이 먼저 계획을 세우거나 사람들이 먼저 기도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가령 심지어 교회와 성도가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든 계획은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든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쭉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게 바로 10장과 11장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이 10장과 11장이 담고 있는 구원 내용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성도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대단히 탁월한 어떤 외부적인 존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악하고 심판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힘겹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방편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요한도, 두 증인도, 우리도 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판에 처해 있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놓고 보면 아, 우리는 힘이 없는데 세상은 악한데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이 모든 직분을 감당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십자가를 보면 해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막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그것이 나의 살과 피가 되는 은혜를 받고 그래야 악한 세상에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또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11장을 보면 교회와 성도가 심판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뭐 이 10장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은혜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있지만 그러나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주시건 주님께서 만나함의 주라기를 주시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고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11장 1절 이제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짓밟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도 교회와 성도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는 일을 기뻐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을 즐거워해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두 증인이 보였던 모습이죠. 세상은 악해서 계속해서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고 또 말씀을 증거해도 때로는 결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심판받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선포하는 그게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하는 모습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쭉 선포를 하고 말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10장과 11장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했죠. 구체적으로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아까 처음부터 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온 세상이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도무지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지경을 당하게 되는 심판이 가득한 죽을 지경만 가득한 그런 모습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전혀 다른 두 번째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현실이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모습도 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10장과 11장입니다. 온 세상이 새카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하얀 색깔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을 더 크게 볼지는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죽을 지경이 가득한지 그것을 보고 마음 힘들어하고 또 참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성도들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 부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현실을 잘 인식하되 현실을 잘 깨닫고 부정하지 않되 그것에 함몰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악한 세상을 잘 이겨나가는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은혜 누리고 살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참으로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요한을 부르시고 그에게 두루마리를 먹여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로 채워주신 것 기억합니다. 또한 그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비록 힘겹고 어려운 처지를 만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한 더불어 세상을 향해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들이 그저 내가 아닌 다른 특정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잘 깨닫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약한 세상, 죽을 일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판받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담대하고 지혜롭게 이와 같은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